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8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이사야서 9장 18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주리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10장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만들어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은 1월 첫째 주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12월 마지막째 주일날 이사야서를 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전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어쩌면 잊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전 시간에 지난주에 이사야서에 관한 설교는 제목이 임박한 재판이라는 제목을 붙였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특별히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의 대상은 누구였는가 하면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되, 그러나 그 경고가 북쪽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라 사실은 남쪽의 유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바꿔서 에브라임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굉장히 교만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여전히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팔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더랬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그것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냥 별개의 다른 설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제목을 보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작은 제목과 사실은 같아요. 지난주에 그 임박한 심판이라고 하는 큰 제목이 있었고, 작은 제목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펼쳐져 있다, 여전히 펼쳐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 쉬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제목을 붙인 것은 지난번 시간하고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9장 21절과 10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9장 21절의 마지막 부분, 10장 4절의 마지막 부분에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쉬지 않는다. 그래서 쉬지 않는 여호와의 진노,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그리고 10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두 개의 크게 분류를 해서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져 있는데 마치 손이 펴져 있는 것 같아요. 손이 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걷어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두 개로 등장을 합니다. 9장에서 하나, 10장에서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두 개가 뭐냐면 9장 18절에서 21절은 악행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장 1절에서 4절까지는 압제 때문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죄목 때문에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팔을 계속해서 펼치고 계신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9장 18절에서 21절을 가지고 악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러면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것 아닙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누가 악행을 저질렀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 따라서 징벌의 대상이 결정이 되어지는데요. 이 징벌의 대상을 성경에서 이사야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있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18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성경책을 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찔레와 가시를 삼킨다 라고 되어 있고요. 빽빽한 수풀을 사른다, 불사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찔레와 가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찔레와 가시라고 하는 개인을 하나님께서 삼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삼킬까요? 이게 계속해서 해왔던 이야기죠. 저 먼 곳에서 오고 있는 아수르. 아수르가 찔레와 가시를 삼킨다.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삼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빽빽한 수풀은 그러면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집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풀, 숲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집단을 이야기하는데 집단이 어디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해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징벌하시는 방법이에요. 아수르가 와서 이스라엘의 개별적인 모든 사람들을 삼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집단을 무너뜨리고 불사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개인이나 그리고 국가나 그리고 계층별로 신분별로 놓고 이야기를 한다면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징벌의 대상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지금 이사야는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저 악행은 이 악행 때문에 라고 하는 거예요. For weakness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 악행 때문에 개인이든 국가든 신분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다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일이 다 나열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심각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굉장히 잔인한 모습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잔인한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그냥 진노를 베푸는데 그 징벌과 그 진노를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냥 그 불길이 화염이 소용돌이를 치는 것처럼 그냥 먼지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불로서 소용돌이를 치는 것처럼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이제 불태우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불길은 잔인한 인간들을 불사르게 될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끊임없이 오게 될 것인데요.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향하여서 잔인하게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동족들끼리, 자기 친척들끼리, 자기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잔인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은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고급스러울 정도로 짐승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악한 짐승처럼 악을 행하고 있고 때로는 짐승도 하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모든 짐승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뭐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고양이가 뭐 강아지에게 젖을 주고 개가 고양이에게 젖을 먹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자기 동족들끼리 그냥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싸우고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20절 말씀에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배고프다는 얘기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한다. 만족이 없어요. 음식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어요. 그 말은 많이 있는데도 식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의 상태예요. 그랬더니 20절 끝에 뭐라 그래요? 자기 팔에 고기를 먹는다 그랬어요. 자기 팔에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고 그 잔인한 모습이 도가 지나쳐서 인육을 먹는 거예요. 사람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징벌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를 놓고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되고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북쪽은 반역을 일으켜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되어졌는데 이 북쪽 왕국에 왕이 등장을 할 때마다 그 왕들이 악한 짓을 할 때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로보암을 따라서 죄악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그 여로보암이 악을 행한 건데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죄악을 저지른다. 죄악을 저지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멸망이 가까이 오고 있을 때는요. 왕의 자리에 한 달밖에 없었던 왕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에 있는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 고기를 먹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있고요. 잔인하게 그렇게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족들끼리 질투하는 게 그게 다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여러분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누구냐면은요. 열두 지파는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셉 지파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야곱이 두 몫을 줘요. 기업을 두 개를 줍니다. 요셉이 했던 그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몫을 주는데 그 요셉의 아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먼저 태어난 장자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줄 때에 손을 엇갈리면서 에브라임을 마치 장자처럼 축복을 더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큰아들인데 라고 하는 그런 그 프라이드가 자긍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에브라임은 늘어나고 있고 므낫세는 마치 끌려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둘이서 맨날 아웅다웅하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죽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런 경고 가운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고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먹고 서로가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잠깐만 곁길로 가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협력할 때가 한 번 있습니다. 언제 협력을 하는가 하면 남쪽의 유단 나라를 공격할 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협력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 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했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서로 원수가 돼서 으르렁거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는 같이 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있어요. 사두개인은 이제 주로 그 제사장과 같이 성전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밖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고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가서를 다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이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인 논쟁이 있을 때는 그냥 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눈이 충혈돼서 그렇게 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할 때에는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협의를 합니다.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재판장에서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같이 협력을 해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슈가 등장을 하자 또 다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리인 것을 향하여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평소에는 서로 싸우다가도 진리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단들은 손을 잡고 비진리는 손을 잡고 세속의 물결은 손을 잡는 것을 우리들은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은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관해서 향하여서 징벌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악행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대저 악행은 이라고 했는데 그 악행의 모습이 잔인한 모습이었어요. 동족을 죽이는 뿐만 아니라 동족의 인육까지도 먹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서로가 질투하는 것이 극에 달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징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팔이 아직도 펼쳐져 있는 그리고 쉬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는 바로 압제 때문입니다. 10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압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특별히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를 놓고 보면 압제하는 것밖에 없어요. 먼저 어떤 압제를 하고 있는가 하면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 악한 법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법은 우리가 따라야 된다. 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것 같아요. 그 말은 악법을 만들어도 된다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법을 만드는데 아주 나쁜 법을 만드는 겁니다. 불법을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법은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 법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과의 그 사고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의 법은 악한 법입니다. 악한 법을 만드는데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법을 만들 때에 아주 완벽한 법을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요새 법이 정말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데서는 잘된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법이 잘된 법인지 아닌지 어디에 가서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헌법의 기준에서 이 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혹은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법이 이스라엘은 만들어 놓고 불의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한 것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불의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이 불의한 재판을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이 결국은 백성들을 압제하는 겁니다. 10장 2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든 이유가 자기들 딴에는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 고아와 과부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걸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잘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배부를 수 있을까? 아주 못된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정치인들만 한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도 그냥 짝짝꿍이 된 거예요. 종교인들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도자에게 그냥 손을 비빈다 그랬어요. 아부한다 그랬어요. 여기 종교인들이 누구겠어요? 제사장들이에요. 종교인들이 누구예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돕는 사람이에요. 또더 나아가면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서기관들일 거예요. 그 말씀을 기록하면서 가르치는 회당에서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패한 관리들과 손을 잡고 나쁜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고육을 짜내고 있는 겁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를 지금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고아와 과부라고 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 당시의 고아와 과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왜 연약해요?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고아원은 부모가 없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고요. 과부는 남편이 없으니까 그 옛날에는 과부는 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에게 호소하는 건데 그 법이 악한 법이에요. 그 법을 가지고 이두 사람, 이 고아와 과부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돈이 너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뭐, 곡식을 좀 꿔달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곡식을 꿔줬으면, 불쌍해서 곡식을 꿔줍니다. 빌려줍니다. 그러면 그 곡식을 갚을 때까지 정상적이고, 그리고 상식선에서 맞는 이자만 받으면 되고, 또 7년째가 됐을 때는 탕감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자율을 곱빼기로 하고, 7년이 돼도 이자를 갚으라고 그러고, 안 갚으면 종살이를 하라고 그러고, 종살이를 할 때에도 인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렇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아주 나쁜 고리대금과 같이 이 고아와 과부들의 고육을 짜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경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게 됐던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서방 세계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경제 구조는 자본주의입니다. 캐피탈리즘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천민 자본주의. 아주 못된, 아주 싸구려 자본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었는데, 이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제가 틀릴지도 모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요, 경제학자인 베버가 쓴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이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경제가 살아나려면, 자본주의가 정상적으로 살아나려면 생산활동, 쉽게 말하면 나가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열심히 많은 돈을 벌고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적게 벌고 이런 구조가 정상적인 자본주의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을 갖다 붙이면서 아주 악덕한 고리대금업으로 돈을 버는 그런 것을 천민 자본주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되 비합리적인 자본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갚을 수가 없으면 종살이를 했고 그나마도 또안 되면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그 악순환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난하고 불쌍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내 백성,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고위 관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징벌하는 진노의 손을 계속해서 펼쳐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3절과 4절에서는 굉장히 반전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주 극렬한 모습으로 분노하는 모습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에서는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이세 가지의 질문이 몰라서 물어보는 퀘스천이 아니에요. 이것은 챌린지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의 설교 노트에는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대답할 수 없는 세 가지의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두 번째는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세 번째는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겠느냐? 이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What can you do?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아주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가 하면 가정이 없어요. If, 만일이라는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그 환난 날이 너희들에게 온다면 너희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들에게 야, 너돈 저축도 안 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그냥 여기저기 가서 돈을 막 쓰고 있는데, 만약에 너 잡을 잃어버린다면, 너 사업이 망한다면 그때 가서 어떡할래? 아직 안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라고 하는 말이 적용이 되지만, 이사야는 여기서 너희 나라가 만약에 망한다면, 만약에 환난을 당한다면 그런 말안 해요. 왜안 해요? 분명하게 있을 거니까. 분명하게 환난 날이 올 거니까. 분명하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니까. 그래서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반드시 올 텐데, 그때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는 거예요. 너에게 소망 없잖아. 너 누구 믿고 의지할 텐데. 그렇게 지금 도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몰아칠 것이고 파괴하는 역사가 있을 텐데, 너 그때 어떻게 할 건데? 라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또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 이제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 텐데? 너희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겠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앗수르가 일어나서 너희 동맹이었던 아람을 먼저 멸망시켰네? 너 이제 누구 믿을래? 저 멀리 있는 애굽을 믿을래? 저 옆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을 믿을래? 에돔을 믿을래? 모압을 믿을래? 너희들이 의지할 것 없어. 너희들이 도망갈 수 있는, 너희들이 피해갈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습에 바로 이 부분에서 요한 칼빈이 이사야서 주석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칼빈의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지금 두려움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모든 징벌의 경우는 지금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천둥을 칠 최종적인 보응을 위한 준비 단계, 북쪽 이스라엘의 마지막 준비 단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위한 최종 단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요한 캘빈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그분께서 모른 척 지나가시는 것 같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그가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보류하고 연기하신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가 죽이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모습, 불법을 만들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고아와 과부를 힘들게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류하고 계신다. 뭘 보류하고 계세요? 진노, 환난, 그리고 패망의 그날을 하나님께서 보류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이사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왕국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들 어디 가서 피할 텐데, 너희들 도와줄 자 아무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런 거예요. 그날이 되면 너희의 영화를 어디에 두겠느냐?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권력,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돈,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건강,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땅, 그날이 되면 어디 가서 그 영화를 볼수 있겠느냐? 어디 가서 그 영화를 누릴 수가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간다면 그날에, 환난 날에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올 때, 하나님의 징벌이 올 때, 여러분 무엇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징벌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겠습니까?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환난은 하나님밖에는 해결해 줄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믿고 살아간다고요? 건강 믿고 살아간다고요? 권력 믿고 살아간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별거 아닌 것들, 여러분, 영원히 저축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간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죽을 때요, 그냥 맨손으로 갈 거예요.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먹을 것이 많이 있어도요,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누가 아무리 가져다 준다 해도 먹을 것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중환자실에 계셨고 호스피스에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포로된 자 아래에 굽히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것이다. 포로된 자 아래에 굽히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것이다. 이 말은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왔어요. 아수르가 침공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을 그냥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서 다 죽여버리니까 시체 위에 시체가 있다. 그러니까 그 포로된 자 아래서 그냥 또다시 머리를 숙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포로된 자, 죽임을 당한 자, 포로되어져 있는 그 사람 앞에 굽히고 있다. 즉 허리를 숙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죽임을 당한 자 아래 엎드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된 자는 누구며 죽임을 당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사야는 이제 훗날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53장과 같이 훗날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분이 계신답니다. 그리고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그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대신 죽는 자가 있답니다. 53장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고난받는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고난받는 종이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로된 모습으로 결박당한 채로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끌려갑니다. 결박당한 채로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포로된 자, 죽임을 당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모든 자가 무릎을 꿇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그 다음에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인류들도 경고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펼쳐져 있는데 그날이 되면 찔레와 가시가 다 삼켜져 버릴 것이고 그리고 빽빽한 숲이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성령님의 은혜로 인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passing over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처럼 우리들을 넘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은 그날을 두려움 가운데서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날을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지 않으려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지금도 더욱더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날이 되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지만 두 그룹이 생기게 되는데 두 그룹의 차이점은 한 그룹의 사람들은 무릎은 꿇기는 꿇었으되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는 두려움이 휩싸져 있는 무릎일 것입니다. 다른 한 그룹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무릎이기에 감사로 쌓여져 있는, 찬양으로 감싸져 있는, 은혜로 감싸여 있는 무릎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어떤 무릎입니까? 지옥으로 향하는 두려움의 무릎입니까?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감사의 무릎입니까? 찬양의 무릎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보혈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두고 지금 더 열심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게 하시고 찬송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릎이 감사의 무릎이 되게 하시고 찬송의 무릎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니 더욱더 찬송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더욱더 잘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더욱더 철저하게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감사의 무릎을 꿇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